마태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설교가 다섯 편 소개됩니다. 첫 번째 설교가 산에서 했다 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인데 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법령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나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입을 열어 선포하실 때마다 기준이 있었어요. 원칙이 있었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일곱 가지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그 얘기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야 되고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나라로 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제자리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진보해야 되고 확장시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양정교회도 멈추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설교가 24장에서 2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24장, 25장은 계시록의 축소판이라 그럽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이는 이란과 지금 전쟁이 붙었다고 이제 종말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도 종말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떤 일이든 우리 생각을 가지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하고 다르거든요. 네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이 속한 18장입니다. 18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핵심 키워드가 용서예요. 용서. 오늘 우리 당에 온 장로님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금의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 교우들에게 우리의 그 마음을 용서를 빌리고 싶다. 아, 당연히 너무 좋은 생각이다. 굿 아이디어다. 그랬지.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그 용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슬로건을 정했어요. 교육 주제도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 그렇게 우리 통합측 교단이 이 한 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존재로 볼 것인가? 고민거리가 남습니다. 행위는 두잉이지요.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나 용서했어? 끝이에요. 존재는 비잉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난 면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의 사역에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셔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으니까 너는 이리 들어와도 돼. 너는 내하고 달리니까 저리 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거듭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과 은혜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인간, 호모 디미수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명명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여하셨고 입술에 화목케 하는 말을 담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은 인간으로서 성도는 잘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돼야 돼요. 형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형통의 비결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예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가 아니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기에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조직이 있을까요? 교회를 포함해서 어느 곳이든지 어려움이 없이 평온한 그런 상태는 못 봤습니다. 살다 보면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서로 용서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용서가 실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 전에 예배 찬송과 또 주기도문 송을 찬송했어요.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고 싶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해 준 것만큼,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문제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예수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인간 호모 디미수스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인간 호모 디미텐스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보답하면 여러분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요. 제가요 목회 38년 하고 교회 사역을 손을 떼고 교도소 사역만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여러분이 요청에 의해서 교회로 다시 복귀했는데 그동안에 뭘 했느냐? 교회 사역을 손을 대니까 수입원이 없잖아요.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다가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가보니까 그 조직도요 시끄러워요. 그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요 싸움이 막 일어나고요 그래요. 그게 휩쓸려버리면 제 인생이 제가 살아온 어떤 이 삶의 어떤 과정들이 서글퍼지겠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 이 일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물을 사가지고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심령. 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신나게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보니까 밤중에요. 주차장 가면 왜 바퀴가 뒤로 밀리지 않으라고 고무 파킹을 심어놓지 않습니까? 그걸 못 봤어요. 지금 시간은 촉박하고요. 12시 전에 다 배달이 끝나야 되니까 가다가 걸렸는데 넘어져서 팍 차와 차 사이에 와 그때요 무릎이 꿇혀지면서 바지는 찢어져 버리고 막 그냥 손도 이렇게 짚어놓으니까 지탱한다고 여기 상처가 다 나고 피가 막 나고 그러는데 아 여러분 감사가 먼저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요? 얼굴 안 다쳤거든. 얼굴 다쳐보세요. 사람들 만나기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여기는 욱신욱신거리고 막 피가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굴 안 다치게 해주신 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요. 다쳤던 그 부분, 무릎이 깨어질 만큼 부풀어 올라가고 며칠 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딱지를 안게 하시고 그 두꺼운 딱지가 딱 떨어지니까 벌컥 새살이 차올랐는데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단단해짐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아픔은 조그마한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는 행위를 동반해야 합니다. 말로만 내가 나 용서해야겠어. 아니에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회성이면 부족합니다. 반복적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재가 돼야 돼요. 용서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실력가가 됩니다. 용서의 달인이 돼요.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용서해야 네 문제도 내가 용서하구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난 당당해. 난 누구 하나 마음에 상처 준 적 없어. 그렇게 자신 있게 단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그 팩트이지만 그 얘기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취해야 될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내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했으니까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밑에 절에 보시면 주님, 주여 그러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자기 기준을 제시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어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뭐 1, 2, 3, 4 이 정도의 계산이지만 중동 지역에서는요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입니다. 완전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변 한번 보실까요? 확인해 볼까요? 주님의 답변 22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 계산이 빠른 분은 벌써 답이 나왔을 거예요. 77이 49, 490번만 용서하란 말씀이구나. 그럴까요? 7번도 완전수라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하, 용서는 doing도 필요하지만 being이 되게끔 하나님이 요청하시구나. 존재로 봐야 되겠구나.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의 요청이지 않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그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땅에서 푸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요?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으니까. 내가 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안 푸십니다. 내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지하철이 떨어졌는데 곧 그 지하철이 들어오는 그 순간 자기의 목숨이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반짝해서 올리잖아요. 자기는 올라올라다가 치여서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 그래요. 세상도 그 행동에 대해서 기립니다. 끝까지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그 희생 그냥 가치 없이 묻어버리지를 않잖아요. 용서도 하면 할수록 달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달인의 삶을 요청합니다. 야, 다른 거 달인 되지 말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달인이 될 것이 아니라 용서의 달인이 되어보자 이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형통입니다. 형통.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도 피해가 크지요. 물가가 들쑤시고 있고 기름도 지금 기름값도 계속 뛰고 있고 기름에 대해서 또 파생되어지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계속 천정부지로 뛰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그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전쟁을 저렇게 즐기고 있을까? 저도 의문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선민이라면 자기의 목숨도 귀한 줄 알다면 남의 목숨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을 그렇게 미친 듯이 앞장서서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게 하고 그 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 죽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당한가? 한 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축소시켜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큰 전쟁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만 있다면 그거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내 행위 때문에 누군가 눈물 짓는 일이 있다면 멈춰야지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19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바람들이 있잖아요. 기도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나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들어주는 비결이 있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서를 해주면서 용서를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너희 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만 하면 전제가 있어. 너 용서 받았지? 용서하고 있니? 용서가 전제입니다. 용서가. 그러면 네 기도 내가 응답해 주마 이거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결과들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저는 한 교회를 어느 지역에 딱 세웠다 하면 여러분 믿지는 않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아, 여기 교회를 지었어. 새로 지었다네. 와, 야, 너무 멋지다. 근데 속은 어떨까? 저 사람들이 삶은 어떨까? 관심이 지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하기 위해서? 아니면 험잡기 위해서. 그게 걸려들면 여러분 약도 없습니다. 이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되잖아요. 빌미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당당하고 형통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하나님의 백성들 다르다야. 어, 시끄러워졌는데 저 사람들이 조금 얼굴에 비소가 사라졌던데 싱글벙글 싱글벙글 해보십시오. 그들이 궁금해서라도 이 빈자리를 채웁니다. 저는 38년 목회하면서 우리 전도대가 띠띠고 나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할 때 허통칩니다. 그러지 마라 그래요. 멈춰! 그렇다고 제가 전도 무용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감동을 주라.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어느 교회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전도부서에 엄청나게 예산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년에 최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을 세계 관광을 보내주겠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계는 좀 크니까 아시아 여행권을 주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선물일지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잖아요.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갈 확률이 적습니다. 입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찾아왔지요.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참 좋아서 왔는데 그 사람이 행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좀 있다가는 저 사람쯤 되겠어.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감동을 주자.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감동을 주는 일에도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그 감동이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친구가, 아유, 내 미안하다. 아, 내가 오늘 약속을, 아, 내가 착각했어. 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얼마나 멋집니까? 야, 이 사람은 니지. 여 약속해놓고, 이게 뭐냐? 그 시간 여러분, 특별한 그거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자기도 늦으면서. 그런 거 막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요. 왜요?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8절, 19절에 형통의 비결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요. 형통입니다. 아무리 간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욕심에 비롯된 간구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실수가 뭘까요? 주신 것이 많은데 아직도 부족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쥐어서 사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도 하십니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먹쥐고 쥐어서 사면 주시려고 왔다가 받을 손이 없어서 그냥 가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쥐어서 사세요. 손을 펴고. 손을 펴고. 내가 가진 것 손을 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있던 것이 하나 둘 날아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에서 가능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어떻게 해요? 용서는 누가 합니까?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네가 가해자잖아. 나는 피해자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뒤집고 뒤집어지고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용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래 했었지. 우린 하나야. 한 예수님 믿잖아. 한 하나님 믿잖아. 우리 안에 움직이시는 성령님도 같잖아. 우린 하나야.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용서를 받은 인간답게 용서하는 데 앞장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살아생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